사무엘상 4장 5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해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에게 종이 되었던 것 같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귀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을 통해서 찾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안에서 계시되어 있는 참된 하나님을 찾는 이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TV에 보면은 동물의 세계라는 그런 그 프로가 있습니다. 전에 들으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그 프로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저도 간혹 가다가 그 동물의 세계를 좀 보곤 합니다. 근데 볼 때마다 그 한 가지 제가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건 이 동물마다 다 그 특성들이 있는데 그 특성들을 그 동물이 낳은 새끼들이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맹수들이 사냥하는 것이야 뭐 새끼가 어미한테 배운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은 어미에게서 배운 것도 아닌데 새끼에게서 그대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참 신기한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새 중에 뻐꾸기라는 그런 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 새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분이 많을 거예요. 이 뻐꾸기란 이 새는 자기 스스로 둥지를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알을 낳을 때는 그 다른 새의 둥지에다가 몰래 알을 낳는데 그 알이 부화를 하면은 그 뻐꾸기 새끼는 이제 가짜 어미로부터 먹이를 받아먹고 살다가 둥지를 떠나버린다죠. 이건 그렇다 치고 더 신기한 것은 이제 막 부화한 새끼가 하는 행동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면은 부화를 하고 하루 이틀이 지난 후에 그 가짜 어미의 새끼와 알을 등에 얹어가지고 둥지 밖으로 밀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둥지를 독차지하고는 가짜 어미의 새끼 노릇을 한다. 이렇게 이제 그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막 부화한 새끼가 뭐 자기 진짜 엄마인 뻐꾸기한테 그런 걸 배울 리도 없고 배우지도 아니했는데 그 새끼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는가. 저는 그게 참 신기합니다. 새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유독 뻐꾸기만 그런 걸 보면은 뭐 날 때부터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고 난다.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즉 뻐꾸기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뻐꾸기를 한 예로 그렇게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동물의 세계를 보고 있노라면은 참 이상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참 많이 있고 그리고 말한 대로 신기한 것은 그 특성들이 새끼들에게 그대로 드러나진다. 배운 것도 아니고 뭔가를 보고 흉내를 낸 것도 아닌데 새끼들이 그대로 그걸 드러내더라. 그래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든 동물이든지 간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본능이라는 건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볼 때가 많아요. 누가 가르치지를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나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내 가지고 태어나는 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뻐꾸기의 새끼이기 때문에 뻐꾸기의 그 특성, 그 씨가 그 속에 있어서 그게 그대로 드러나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뻐꾸기 외에는 다른 동물들은 생각할 수도 없고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특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 신자들의 특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해 보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신자들에게 특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자가 아니면 누구도 생각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특성. 신자의 특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신자만의 특성, 그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건 신자가 아닌 사람에게서는 보여질 수 없는 것, 드러낼 수 없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건 배운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들었다 해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배우고 들었다고 해도 인간 쪽에서 거부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상한 것이 신자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포도나무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또 신자를 가지로 비유한 것을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의 그 삶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여러분은 필수적으로 포도나무의 특성을 자기에게 담아서 그 특성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포도나무의 특성이 보여져야만이 포도나무의 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뻐꾸기에게서는 뻐꾸기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처럼 신자에게서는 그 붙어있는 예수님의 특성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란 얘기죠. 신자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다 이런 얘기는 단순히 구원받았다든가 영원히 산다 이걸 의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생명, 뭔가 살아있는 그 생명에 의해서 예수님의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이 옳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 진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은 예수님이 세상을 사셨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 걸어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옳은 것으로 믿는다면은 우리가 할 일은 지금 내가 가는 길이 과연 누구를 무엇을 따라가는 길이냐 어떤 특성을 드러내고 있는 길이냐 이걸 살피는 것이 마땅한 것이겠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또 세상 사람의 특성이 그대로 나에게서 보여지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행여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냐 그걸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말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특성이 나에게서 드러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약한 걸 싫어하고 강한 걸 좋아하죠. 근데 교회도 보면은 약한 것은 거부하고 강하게만 되려고 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약하다는 건 무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강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된다 할지라도 힘세고 강한 신자가 되려고 하고 교회도 강하고 힘있는 교회가 되려고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특성이 아니고 세상의 특성이라는 것 이걸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강한 걸 좋아할 때에 예수님은 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 약한 모습을 보고 세상은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부정했습니다. 왜? 무능하다 그런 얘기죠. 메시아는 강한 모습으로 오는 게 옳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가르칠 때에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 말을 안 들어먹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이 틀렸다고 것이 아니고 바울의 겉모습 보고 저런 사람에게서는 옳은 말이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 버린 것입니다. 몸을 볼 때는 볼 것 없이 약한 모습이고 말이 시원치가 않다는 것이에요. 저런 건 사도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그 말은 내용은 뭐 듣지도 아니하고 생각지도 아니하고 아예 그 겉모습 가지고 바울의 말을 거부해 버렸다는 말이죠. 어느 날 교회들이 이런 모습을 이런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약하면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죠. 여기서 말한 강해진다는 것은 물론 외적으로 커진다는 것 이걸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설교자에게 힘있고 능력인 설교자가 되달라 이걸 기대도 해요. 왜? 교회가 강하게 되는 그런 설교자를 선호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런 현상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느냐는 것, 그걸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이 사셨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이 약자로 사셨으면 약자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가졌던 최고의 관심은 예수님 자신의 일이 아니고 자기 육신의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로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기쁘게 드리는 것이 최고의 관심거리였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내 편 대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 쪽에서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에게 나타내야 될 특성은 바로 그런 거라고 말입니다. 예수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예수의 특성이 자라고 나타나야 되는 거, 이게 신약이 당연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과연 오늘 우리 자신에게서 그러한 예수님의 특성이 보여지고 있느냐, 이걸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도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게 증거될 수 있는 특성이 뭐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그 특성이 과연 뭐냐는 것이에요. 그걸 본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고 블레셋이 이겼다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백성들입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우상 섬기고 하는 그런 이방인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상식대로 하면은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는 게 옳습니까? 누구 손을 들어주는 게 옳냐 그 말입니다. 두 말 할 것 없이 하나님 믿는 사람 편을 들어주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믿어주고 있는데 그 사람 편을 들어줘야 되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상식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정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생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해주고 이스라엘을 잘 되게 해주고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하나님이겠구나, 이게 우리의 상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나의 하나님 부를 때 거기에 어떤 기대가 담겨 있습니까? 뭘 기대하고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냐 그 말입니다. 그건 분명히 날 위해서 날 사랑하시고 날 도와준 내 편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물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지키고 위하십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대하시냐 그 말입니다. 두 번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 전쟁에서 4천 명이 죽는 그렇게 피하게 하시더니 두 번째 전쟁이 3만 명이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법궤도 빼앗겨버리고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며칠 후면 대학 입시인데 여지없이 또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803 가빠이 가서 빌고 교회에서 기도회하면 합격을 위해 기도회를 한다 그 말입니다. 연중 행사란 말이죠. 자, 이럴 때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해주는 게 옳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합격해 주는 거, 그리고 뭐 우상한테 기도하는 거 다 떨어지게 하는 거, 이게 진짜 나의 하나님 그렇게 와닿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근데 어찌 뭐 갑바에 가서 빈 사람 아들은 합격을 했는데 하나님 기도한 내 아들은 떨어졌다, 이게 세상 시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지고 갑바에 이겼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내 편은 안 들어주고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 편을 들어주더라 이렇게 돼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 편을 들어가지고 그들을 승리하게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구나. 그래 여지 진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알고 그런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말한다 해가지고 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런 분이다 그걸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신 것은 분명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 이유를 뭐 이스라엘이 죄 지었기 때문에 벌주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에 머물 수 있겠지만은 과연 하나님의 일이 벌주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벌주는 하나님이지 사랑이라 이런 말은 하지를 않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무조건 벌주고 본다 이것밖에 없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 안 듣고 지멋대로 하다가 벌받았다 이것이 다라면은 과연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위하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는 없냔 말이에요. 과연 벌주는 그런 하나님만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은 이 본문 내용과는 안 맞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스라엘이 패하는 그 내용에서 그 장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3만 명이 죽고 지상이 죽어나가는 그런 엄청난 그런 실패 속에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하나님을 저는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패했는데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 모습이 드러나고 이스라엘 지키려고 하시는 하나님 일이 드러난다면 그건 바로 세상이 자기들 상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세상이 말한 하나님의 사랑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이라는 거 분명히 본문과는 달리 이스라엘이 이기고 블레셋이 피하는 거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 세상 상식은 이런 본문 볼 때에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를 않았다 그래 피한 것이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기쁘시는 일을 해야 된다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대로 살아갈 때에 이미 우리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한 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반역한 대로 살아갈 때 이미 우리를 택하고 사랑한 분이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죄를 범했다 해가지고 사랑을 거둬버린다 떠나버린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가짜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한 대로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3만 명이 죽고 패하는 이 결과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은 우리 현재 인생이 어떤 상황이 어떤 형편인지 간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에게서 나타나야 될 특성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패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벌주려고 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무지함이 뭔가 하면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이렇게 말하죠.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에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군사가 힘이 난 겁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기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신비한 언약궤를 가져왔으니까 이젠 우린 이긴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이게 마치 뭔가 하면은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실컷 기도하고 나면 뭔가 힘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줄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힘을 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패하게 만들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실패하고 넘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이유는 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원한 것이 뭔가를 바로 깨달아라, 그런 뜻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신자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에 주어진 신자라면 예수님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이 옳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생각해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기의 뜻대로 이뤄줄 것을 요구한 적이 있냐 그 말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내 원함을 이루게 사셨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사셨는가, 그걸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만 위해 사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날 위해서 뭔가 해달라 이런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는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한 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도는 뭡니까? 항상 내 원한 대로 내 뜻이 이겁니다 이렇게 이루어달라,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내 뜻이 이거니까 이대로 해달라는 이 기도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바라보는 게 내 형편이고 내 육신이지 뭔가 하나님 쪽의 일이나 하나님의 뜻에는 마음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건 잘못 믿는 겁니다. 아예 믿음이 아니다 이리 생각하는 게 좋아요. 왜? 성경에 그러한 믿음은 나온 적이 없단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복을 준다는 생각에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 만약에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 육신을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복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 믿는 자에 복 준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그럼 뭐가 맞는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분이지만 어떤 복이냐, 뭐가 진짜 복이냐, 이걸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이라는 게 뭡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게 복입니다. 그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대로 이루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이루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왜?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그것을 깨달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 해가지고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은 내 뜻대로 해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너의 뜻은 버리고 대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 되라는 것, 이걸 위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는 복이고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져온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자기들 힘으로 삼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자기들이 힘으로 삼아가지고 자기가 원한 일을 이루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들 도와줄 거다, 우리 힘이 되어줄 거다 이리 생각한 거예요. 전에도 그랬지 않냐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요 신을 자기들 힘으로 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종교 기도도 그 범주에 벗어나지를 못해요. 신을 부른 이유가 나에게 힘이 되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모두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에 이러한 기도는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을 힘으로 살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절대로 힘을 얻는 기도가 아니었고 죽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렇게 하시라, 그게 주님의 뜻이었지,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라 그 말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못하냐 그 말이죠. 친절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살아가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힘은 절대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용서하신 자비하신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게 주어지고 세상 일이 잘 되어지는 그런 것 속에서 힘을 얻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인 특성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을 원한 이스라엘을 오히려 패배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백성은 힘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그런 재미로 살아간 사람이 아니다.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제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신자의 복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복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아는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실패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실패하게 만든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패하게 하는 게 절대로 우리에게 어떤 죄 때문에 벌주는 그러한 차원의 모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네 속에 있는 잘못된 하나님 다 끌어내서 버려버리고 참된 하나님을 너 속에 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그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한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세상에서 잘 살게 만들고 하는 일만 잘되게 하시는 그런 분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실패하게 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한테 실패가 유익할 것 같으면 실패를 주실 것이고 고난이 필요한 고난을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어 놓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사랑이 싫다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놓기 위해서 날마다 수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무엇을 줘도 하나님의 준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것만 주면은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전혀 착오입니다.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해가지고 목숨이 15년 연장되었다는 얘기 잘 알 것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넌 죽는다 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통곡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죽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서글픈 거죠. 그래서 통곡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켰지 않습니까? 우린 그러한 내용 볼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야 기도하면 생명이 연장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병이 들어도 기도하면 하나님 내 목숨을 연장시켜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생명 연장시킨 것은 히스기야가 이뻐서 그런 게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줬는가 하면은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뭘 내밀면서 기도를 했습니까? 그냥 날 살려달라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말을 했어요. 기억나신 게 있습니까? 자기한테서 뭘 봐달라 했습니다. 나에 뭘 봐달라. 그게 뭐였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 그걸 기억해달라 그걸 내밀며 기도.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았는데 왜 나를 죽게 하느냐 그건 부당하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 하나님 히스기야를 15년 더 살게 했다 그 말이죠. 결국 히스기야는 15년이란 세월을 덤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죽어야 되는데 10은 더 살게 됐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자 오늘 죽었어야 되는데 오늘부터 15년간 연장되었다. 그럴 뿐 우리 생각으로는 15년 그 남은 세월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겠냐 그 말입니다. 죽어야 될 나를 살게 했다면은 하루하루가 나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살게 해서 내 모습 연장시켜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된 그 사람이라면은 15년 연장되었다면 그 15년 세월 동안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더 하나님 높이면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이 틀리지 맞지 않습니까? 덤으로 받았는데 죽어야 될 사람이. 근데 히스기야 어떻게 했냐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웃의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문병을 보냈겠죠. 사신을 보내니까 그 사신한테 히스기야가 자기 왕궁에 있는 보석이고 뭐 어떤 무기고 그런 것을 다 보여줘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벨론 큰 나라거든요. 큰 사신 앞에서 자기도 이마만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있는 걸 몽땅 바벨론으로 옮겨버리겠다. 뭐냐면 하나님 봐라 그 말입니다. 죽어야 될 인생을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당장 하는 게 뭐 자기 자랑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인간이란 얘기예요. 죽어야 될 내가 하나님의 은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뭔가 고개에서 겸손한 그런 모습은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게 사람 모습입니다. 그게 사람의 특성입니다. 비록 우리가 언제 죽는다 이런 선언은 받지 않았지만 어쨌든 죽어야 될 인생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자동차 사고로 죽어야 될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지도 모를 일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건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가 덤으로 살아간다. 그걸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덤으로 살아간 인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려고 하기보다는 힘을 위해 살아가고 내게 있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불구하고 마치 내 힘 가지고 이룬 것처럼 자기를 자랑해버리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수중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 수중으로 옮기기도 해버립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을 원하지만은 힘을 줘봐야 결국 자기 자랑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걸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살게 해줘봐야 나올 것은 자기 자랑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하고 하나님께 더 힘달라고 원하지 않습니까? 그 잘못된 길을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힘을 빼앗음으로써 세상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살아가라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라 이런 얘기죠. 그게 하나님 사랑이란 얘기죠. 하나님의 법궤는요 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한다 그게 법궤지 너희들 힘이 돼주겠다 이게 법궤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지 우리의 힘이 되어가지고 세상에서 너희가 잘되게 하고 이기게 하겠다 그런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오직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세상 빼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언약궤 앞세우면 우리가 불리해서 이긴다고 생각한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원한 대로 소유하고 살려고 하지를 마세요. 그건 욕심입니다. 내가 원한 걸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살아가십시오. 그게 신자의 특성입니다. 신자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이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게 최고고 아내가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왜 서로 싸우냐면은 왜 당신은 이렇게 안 하느냐 하는 항상 그게 시비거리가 돼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가 네가 원한 모습으로 좀 대우주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을 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엔 티격태격 싸우고 나중에 성격이 안 맞다 뭐 별소리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가 원한 대로 해주라 그런 원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게 무엇이든 다 덤이다. 다 덤으로 주어진 거다. 이리 생각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누릴 자격이 없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리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태어나는 것부터가 죄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건 모두가 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택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 날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 나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참된 생명을 알게 하셨다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 그것만 가지고 감사하는 것, 그게 신자의 겸손입니다.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고생으로 이끌어 가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신자가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빌리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준 환경을 어떤 것보다 감사할 줄 아는 그 감사의 힘이 바로 신앙입니다. 감사의 힘. 왜 이렇게 살아가지를 못하느냐는 것이죠. 왜 자꾸 우리의 뜻을 품고 그들을 포기하지를 못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특성을 드러내는 신자로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도 왜 자꾸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특성만 드러내고 살아가냐 그 말이죠. 그러면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게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10년 다녔습니까? 20년 다녔습니까? 얼마나 다녔든 그동안 늘 뭘 생각하며 살았던가 그걸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는 믿었으니까 구원 문제도 해결됐고 이제 이 땅에 한번 돈 벌고 잘 살아보자 이런 사고방식 이런 생각 살았게 살았습니까? 그럼 그게 과연 믿음이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 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라면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신자라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우러나올 때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바쳐진 몸이니까 내 몸과 마음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이제 내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밖에 없다. 그런 각오로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고쳐가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기도 하시고 실패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질고로 이끌어 시도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건 통째로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시면은 여러분은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심내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을 실패하게 하시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깊이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죄인 된 나를 건졌다는 예수님을 알게 했다는 그 사랑만 가지고도 감사하시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힘있는 신자입니다. 그게 진짜 주님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신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힘이 있다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주어지든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고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간에 원망보다도 감사와 기쁨이 살아있는 그런 신자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한 참된 신자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에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참으로 바르게 알기를 소원합니다. 행해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엉뚱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니었던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실패하는 그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찾아보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잘되게 하고 우리를 힘있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도우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참된 그 생명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도록 도우시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도우심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실패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생각이 하시옵소서. 세상 것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내가 어떤 환경과 처지고 상관없이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신 그것만 가지고도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살아가는 그런 힘있는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세상 것에 대한 우리의 뜻과 욕심을 다 죽여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런 열심만 내 속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